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 빛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길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을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이요, 우리의 그 기존 상식이나 또 어떤 경험이나 과학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그 상식과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가령 뭐 고구려 시조인 동명성왕은 그 유화라고 하는 부인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나온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도무지 상식과 과학에 안 맞는 그런 얘기지만은 신화니까 어떤 한 인물을 영웅으로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 꾸미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냥 뭐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사실로는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거든요. 만화도 아니고 무슨 뭐 환타지 소설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근데 그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은 마치 만화와 같고 또 환타지 소설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산에서 예수님 변형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고 또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 들으면은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얘기로 되어 있죠. 뭐 사실은 또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사오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얼마든지나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뭐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좀 알고 믿으려는 그런 사람에게는 좀 곤혹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도 뭐 해처럼 하얗게 희어졌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미 그 당시에 천 몇백 년 전의 인물인 모세가 나타나고 또 불말과 불수레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희한한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다. 어떤 그런 장면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건 마치 그 신화 같은 그런 내용들로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뭐 무조건 믿으라는 그냥 그런 요구는 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게 사실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그 이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걸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영광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분이 상승된다거나 또 이름이 높여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1등을 하면 우리가 그걸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인지 이해가 되어지겠지만은 근데 성경서 말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조차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성경에는 영광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영광 말은 하지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실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그 단어가 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성경이 말한 영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체험을 하냐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는 많이 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야, 그 영광을 내가 체험한다. 실감하고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분이냐 그 말입니다. 아마 쉽게 난 그렇다고 말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떤 그런 희한한 그런 장면을 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또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뭐 성경의 영광을 얘기하고 뭐 베드로와 같은 환상을 얘기해 봐야 우리는 실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현상이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영광이 뭔가를 알아야 그 세계에 우리가 좀 접할 수가 있는데 영광이 뭔가부터 모르니까 이미 처음부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늘의 일이 여러분께 주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마 좀 쉬울 것 같아요. 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세상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 여러분께 주어져 일어난 결과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영광을 우리가 입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것이니까.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가 입어서 살아갑니다. 그 궁일과 자비를 입은 자로 사는 것도 이미 영광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감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이 땅의 영광을 잡고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실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세상과 하늘을 구분해 놓고 어느 쪽이 영광 세상이냐? 하늘이다. 그러면은 그 하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긍휼과 자비가 주어졌다. 그럼 그것으로 이미 세상 사람으로 입을 수 없는 입을 쓰니까 그게 영광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쉽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 내용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요, 믿음의 세계라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죠.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하는 내 확신의 세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미 하늘의 영광을 위해 입은 자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신 결과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광이 어떤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세상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를 않아요.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저 뒤쳐져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 1등했다 이렇게 나설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은석계 안에서 다 아마 그만 하니까 뭐 차이를 모르겠지만은 세상 나가면 우린 다 초라한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 가면은 뭐 열몇 평 아파트는 몇 억씩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서울에서 30평, 40평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초라한 그런 사람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이처럼 세상이 구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겉으로 빛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고 뛰어나는 것이고 그게 세상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겉으로 빛이 나는, 겉으로 뛰어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의 세계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랍니다. 이제 이런 구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요. 그 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보배를 가진 자다. 그게 성경의 말이잖아요.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된 보배로운 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될 자라는 주와 함께. 그게 성경의 증거한 내용이에요. 근데 외적으로 본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게 세상에 바라볼 때 무슨 대수냐는 것이죠. 눈에 보인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 사람의 그런 눈에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보배인데 그 보배를 속에 가졌다. 그러한 신자됨이 대단하게 보일 리가 만무하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세상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말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가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뭐 많이 가지지도 못했고 또 뭐 세상적으로 내놓고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지금 뭐 나이 들고 할 일이 없어 늙었고 또 몸이 병들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맙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고 무엇을 가졌든 신자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하고는 비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게 또 믿음이고.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계를 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인 신자에게 약속된 세계라고 하는 것, 그 영광의 세계라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과는 비할 바가 없는 세계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대로 신자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광의 세계,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힘도 되고 또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간 현실이 안 그렇다는 것이 항상 현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현실은요 지금 여러분의 초라함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지금의 그 보잘것없는 그런 그 형편, 그런 모습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고난과 환란이 또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현실 때문에 신자됨의 영광과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이 신자와 고난의 관계예요. 신자와 고난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산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제 내려와요.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산에서 영광된 그 일을 이제 목격을 했으니까 빨리 내려가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자기들의 체험담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열망, 그 열망이 가득했지 않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 보통 경험이 아닙니다. 뭐 산신령 봤다는 것도 저리 가라예요. 그건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정말 그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한 것을 속에 꽁꽁 숨겨두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한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좀 더 어떤 다른 사람으로 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놓치겠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얼른 자랑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 본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에 자꾸 채워라. 아니, 왜 산에서 본 것을 그것도 부활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냐, 말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그랬으면은 그 제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말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마치 예수님과 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대화를 뛰어넘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갑자기, 아니 왜 서기관들은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한다 그런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참 이야기가 그 좀 녹록치 않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본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따라가면서 뭐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해보도록 그렇게 뭐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본 장면을 부활이 있기 전까지 말하지 말아라 했으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광에 대해서 신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제 자기가 체험한 영광을 뛰어내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관심은 온통 그 영광된 그 사건에만 쏠릴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세계를 이루어줄 때가 되었나 보구나. 예수가 메시아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또 영광시를 보여줬으니까, 야,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고난을 알지 못하고, 고난이 빠져버린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빠져버린 영광.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영광의 세계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질 세계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난은 없이 죽음도 모른 채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원하는 영광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 당시에 보름 좀 켜주세요. 내가 목이 자꾸 아파지네. 유대인은 이미 그때 그 어려운 형편에 지금 그 들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 메시아가 어떻냐면은 그들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빼내주면서 영광의 나라로 이루어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메시아로 믿고는 예수님이 죽고 고난받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인데 그런 목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자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다. 그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다. 아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될 것인데 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느냐? 굳이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인간적 생각으로는요 그 고난은 기피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고난은 피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가능하면은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을 다 원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도 그래요.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을 미리 좀 막아보겠다. 방지해보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냐면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실패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받는다? 그거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고생하는 이거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다. 내가 낮아진다. 내가 실패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 문제니까. 낮아진 것보다도 높아지는 걸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영광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항상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있는데 끝없이 이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길이고 신자의 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달갑지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을 복이라고 그 얘기하는 그런 종교 세계에서 믿음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죽으심이 없습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음과 부활이 없이 영광의 세계를 이루는 그걸 유대인이 원한 것입니다. 고난도 죽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그들 영광만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고 또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자기에게 줄 영광만 그 제자들이 본 영광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들은 알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그들 생각대로 아 메시아는 우리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만 받아들일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수준 그대로 그 예수를 바라볼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날 부활 때까지 영광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왜 갑자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자가 죽고 부활한다? 그건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한 내용이에요. 이처럼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요. 제자들이 본 영광의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들의 부활이 없으니까. 예. 부활 사건 후의 말이라. 그것은 예수님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영광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 아니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야만이 부활 후에 영광의 세계를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부활 후에 있을 영광을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참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 쉽게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는 또 본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로 간 엘리야를. 엘리야가 다시 오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 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주가 저주로 그 땅을 쳐버릴 거다. 그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산에서 엘리야를 봤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와 치고 이 예언을 안다 치고 산에서 엘리야 봤습니다. 뭔 생각이 들겠어요? 몰라요. 엘리야가 왔다. 아니,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 예언대로 엘리야가 왔다 말이죠. 엘리야가 왔다면 남은 건 뭐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들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날이 이제 이른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신들은 영광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이제 막 많이 부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부활 때까지 그 믿지도 않는 부활 때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엘리야가 와가지고 영광세계 이루어질 것을 자기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그 영광세계를 뒤로 밀쳐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을 합니까? 뭐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대꾸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봤으면은 서기관 말한 대로 엘리야가 온 것 아닙니까? 왔으면은 아 예언대로 영광세계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질 건데 왜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럼 그 성경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맞다. 엘리야 이미 왔단 말이죠. 왔는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해서 죽여버리더라.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는데 세례 요한 역시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아니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을 제멋대로 대고 해가지고 막 죽게 해버리더라. 그게 세상의 반응이더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세상의 장차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대우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지만은 그 사람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대우한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대우해서 죽음의 길로 내 몰아버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처럼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 죽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질 거다. 부활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그때서야 영광이란 것이 뭔가가 드러난다. 복잡하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비로소 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복잡하게 들리지만은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고서는 영광의 세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고 믿는다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아십니까? 또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문제만큼 자신만만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할 문제는 사실 아닌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여러분도 고난이라는 건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참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고난이 내게 없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 바라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을 하고 싶은 열망이 아직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 높아지는 걸 회방하기 때문에 반대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도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목회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 목회라고 하는 걸 성공과 실패, 뭘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은요, 그것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실패한 것으로 안 본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실패로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문선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게 된 고난이라는 것도요 실패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실패로 안 보인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때문에 겪는 고난도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실패했다 낮아진 것이다 그렇게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던 모든 제자들도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살든 그걸 가지고 성공의 실패다 따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인가는요, 세상의 틀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절대로 못 되는 것입니다. 뭐 이미 고인된 현대의 그 정주영 왕회장 그런 사람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빗대 생각한다면 그걸 성공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참된 성공과 실패는요 오직 종말론적인 시각에서만 평가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처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살아간 사람은 현재 주어지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실패, 성공 따지지도 않고요.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주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또한 현재 주어지는 어떤 뭐 행운이란 그런 거에 도취되어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의 생명의 기준대로 평가되어진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신자라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영광의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가볍게 봐요. 그 이유가 교회 다니면 되니까. 근데 믿음은 교회 다니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한 대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고난까지도 실패 성공으로 안 바라봐지는 것. 그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고난의 속에서도 감사함이 나와지고 기뻐함이 나와지는 것. 이건 주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우리의 훈련과 또 우리의 의지와 그걸로 되어지는 분이야 그 말입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했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 하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졌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하늘의 믿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구휼과 자비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신자인데 아니 그런 신자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자면은 뭐 재벌 갑부 그들 같은 영광의 혼자 신자입니다. 알거나 말거나 그래요. 제 동생이 그럽디다. 제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동생이 다 듣는데 저한테 형님 제발 설교하면서 믿거나 그런 말 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죄송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믿읍시다. 그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입었다. 그걸 자꾸 세상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멀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입을 수 없고 주어질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식의 보는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초라하지도 않고요. 가나지도 않고요. 정말 영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그 하늘의 영광이 완벽히 나타나서 우리 그 속을 참여시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요, 뭐 외적인 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뭐 그것 가지고 성공 실패 보지도 마시고 뭐 초라함 보잘것 이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영광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믿음이 주어진 자다. 그 믿음은 하늘의 엄청난 복이다.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보배로우신 예수를 아는 그 알미 들어있다.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오직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바라평가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리석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건 참 어리석은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약속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신 부활, 그로 인해 주어진 영광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도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 주를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함이 있는 그런 능력의 세계를 살아가는 복된 저희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